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15장. 유대에서 몇 사람이 내려와서 이방 사람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여러분은 모세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큰 다툼과 논쟁이 벌어졌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른 믿는 이들도 몇 사람 딸려 보내기로 하였다. 이 문제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교회의 보냄을 받고 길을 떠나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든 믿는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몇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여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모였다. 오랫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저를 택하셔서 저를 통해 이방 사람들이 기쁜 소식의 말씀을 듣고 믿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방 사람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이 이방인 지자들의 목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합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조상들도 질 수 없었던 멍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입을 다물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통하여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친 뒤에 야고보가 입을 열었다.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한 백성을 뽑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처음에 어떻게 보이셨는지 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과 들어맞습니다.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나는 그 집의 허물어진 곳을 다시 지어서 새 집으로 지어 놓겠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 곧 내가 내 백성으로 부른 모든 이방 사람까지도 나 주를 찾을 것이다. 이 일들을 이루는 주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는 이 일들을 오래전부터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고 부도덕한 성관계를 갖지 말며 목졸라 죽인 짐승이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러한 법들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의 동의를 얻어서 몇 사람을 대표로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뽑아 보냈다. 그리고 그들 편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들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형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몇 사람이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표를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두 사람은 이 편지에 적힌 내용을 직접 말로도 확인하여 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말고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님께도 우리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도덕한 성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멀리하면 아주 잘 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보냄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온 회중을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해주었다.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고 용기를 주는 내용에 무척 기뻐하였다. 예언자인 유다와 실라는 많은 말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주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곳에서 지낸 뒤에 형제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인사를 받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한동안 머물렀다. 두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얼마쯤 지난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모든 도시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 계속 함께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이 일을 두고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툰 끝에 결국 두 사람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빌며 두 사람을 보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가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하게 해 주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예레미야서 제5장.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므로 사자가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그들을 물어뜯을 것이다.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표범이 성읍마다 엿보고 있으니 성 바깥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두 찢겨 죽을 것이다.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매우 크구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너희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해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은 살찌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대적들아,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절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야,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예언도 준 일이 없다. 그들의 말은 허풍일 뿐이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불이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다가 너희를 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민족은 강하며 옛적부터 내려온 민족이다. 그 민족의 언어를 내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말을 하여도 너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의 화살은 모두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다. 내가 거둔 곡식과 너의 양식을 그들이 먹어치우고 너의 아들과 딸들도 그들이 죽이고 너의 양떼와 소떼도 그들이 잡아먹고 너의 포도와 무화과도 그들이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견고한 성들도 그들이 모두 칼로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하셨는가 하고 너에게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어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는 너희가 남의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 말을 야곱의 자손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어라.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찰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조롱의 새를 가득히 잡아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용서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대해 당부하신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가르치신 기도가 있고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기도가 또한 여러 형태로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신약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성경 외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기도의 응답을 증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신앙의 성패가 이 기도의 삶에서 좌우된다고 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은 것은 주님의 역사 없이 우리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은 없다고 하는 것과 죄덩어리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 늘 가장 기묘한 시간과 장소에 필요한 능력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아직도 복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않고 살고 있다면 자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와 함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응답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4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바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은혜는 평화요 기쁨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면서 경계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5장 16절 18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억지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4절의 당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거나 범사에 감사라는 당부는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근본적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한 사죄와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이르도록 사라질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입니다. 특히 여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사실이 그저 고맙고 신기하기만 한 헤아려도 헤아려도 그 은혜를 찾을 수가 없어서 감격하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인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참아주신 사실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본연의 인간적으로는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감을 삭히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거스르는 사람들조차 불쌍하고 가련해서 위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관용의 사람이 되고 이런 주님 때문에 성격도 삭히고 분감도 죽이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시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든지 당연히 응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기서는 기도하기 위한 자세와 기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항목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당부하신 염려하지 말아야 할 항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키를 위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들입니다. 이 주님의 당부에서 본다면 우리 삶의 주변에 어떤 것도 염려의 대상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야 염려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염려는 어울리지 않는 옷 같은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염려의 이유로 부적합합니다. 대신에 아무것도와 비례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늘 하는 기도가 있다면 간구는 보다 간절할 때 그 형편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만 때로 긴장된 일을 위해서는 심호흡을 해야 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뒤따르고 있는 오직은 두말할 필요 없이 뒤에 연결되는 내용만이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비교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힘겹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힘겨움을 인해서 찡그리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절망스러운 어려움에서도 감사함으로 아뢰일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불평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고 싶지 않은 기도의 자세와 같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자신만만하게 감사로 다가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면서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감사 없이 불평을 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웃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에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문제를 그분의 손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또 다른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기도가 향기 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5장 8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염려조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하면은 역시 앞에서 이미 지적한 부분을 전제로 받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들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사리 판단을 할 수 없는 나무 우상이나 금속의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로는 최고의 또는 최초의 응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부터 하나님은 평안케 하시고 고요케 하셔서 보다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치 기준이 흔들려서 상황을 바로 판단할 수 없게 되는데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흔들림 없이 바른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셨고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했는데 이런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의 천국의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이기보다는 자신의 변화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환경도 뒤집으시고 바꾸시기도 하시지만 보다 근본적인 역사는 우리 각자의 중심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이 곧 생명이며 영생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이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세상 사이의 갈등에서는 안 되며 교회당 속에만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산다면 세상에서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분명한 약속을 들으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많은 신앙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먼저 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짜증스러운 얼굴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내면의 깊은 심연에 주님의 고요가 있고 그 감사와 기쁨이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구별된 모습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 응답도 우리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느질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의 이야기입니다.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세상의 관점에서 도르가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도르가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바느질이었는데 누가 그것을 뛰어난 재주로 하겠습니까? 산업혁명 이전, 그것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 바느질은 여성이라면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미리암처럼 여선지자도 아니었고 드보라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여성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르가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도르가는 욥바에 살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에는 과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촌이 대개 그렇듯이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갔다가 궂은 날씨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회 보장제도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으면 모든 수입원이 끊기고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 9절 바로 뒤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르가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처럼 보이는 바느질로 당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과부에게 도움을 준 여제자였습니다. 이런 도르가가 죽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과부들을 위해 만든 옷을 그에게 보여주며 울었습니다. 이야기는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래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르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바늘과 실이 제 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무엇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고 말씀으로 저희 영혼의 갈급함을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 저희가 사는 동안 저희에게 이곳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소서. 특히 북한 동포를 주님 굽어 살펴주옵소서. 저희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현재 상황이지만 이 방송이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소망을 그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저희 위에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입니다.